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부께서 말씀으로 즉 그분의 아드님을 통하여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때에 창조하였으며 또한 각각의 피조물에 그 존재와 형태와 모양을 주시고 자기의 창조주를 섬기도록 특별한 과업과 기능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또한 그분의 영원하신 섭리와 무한하신 능력으로 만물을 계속 보존하고 다스리셔서 만물이 사람을 섬기도록 하시고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사람이 자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천사들도 선하게 창조하셔서 그들로 그분의 사자들이 되어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천사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탁월한 상태에서 타락하여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고 그 외 천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하여 원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귀들과 악한 영들은 너무도 타락한 나머지 하나님과 모든 선한 일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온 힘을 다해 교회와 그 각각의 회원들을 해치고 자신들의 악한 계략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마치 살인자들처럼 숨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악 때문에 영원한 정죄를 받아 날마다 무서운 고통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들과 천사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오류와 또한 마귀들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기원을 가진 존재라고 주장하고 또 그들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본성이 악하다고 주장하는 마니교의 오류를 배격하며 혐오합니다. 우리가 8조부터 11조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12조에서는 이 세상의 창조 그리고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비롯해서 천사가 창조되었다 하는 사실은 우리한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창조주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작품보다 작가가 항상 앞서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품을 통해서 작가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것처럼 이 우주 만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천사들 또 보이는 인생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앞서 존재하고 있었던 창조주 그분이 먼저 앞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도 이런 면에서 마찬가지죠. 뭐 과학자들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뭐 수백만 년 되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아무리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제일 잘 보여주는 표현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책들은 서문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론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책의 내용이 개괄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 책을 서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진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인 말로 시작을 하는데 창세기는 그런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뭐 옛날 옛적에라는 말을 해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려고 하지도 않고 더더욱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런 신론의 내용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우주론적 논증, 목적론적 논증 하면서 하나님의 신존재를 증명하는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조직신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성경 자체는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존재를 기정사실화하고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모든 일에 완전한 시초요, 시작이요, 근거요, 근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은 주께로부터 나왔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만물의 기원과 그 다음에 이 만물이 보존되고 섭리되는 것, 그리고 그 만물의 궁극적 목적은 오직 만물의 시작점이신 하나님 그분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전제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벨직 신앙고백서 제12조를 보시면 이렇게 진술하고 있죠. 성부께서 말씀으로 즉 그분의 아드님을 통하여 창조하셨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창세기 1장이 잘 증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시편 33편 6절과 9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었으며 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경고 있었다 라고 진술합니다. 또 시편 148편에도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입으로 명령하셨으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 음성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음성으로 말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서 누구 들으라고 그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음성으로 굳이 하나님께서 누구 들으라고 그 음성으로 말씀하셨겠습니까? 따라서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라고 말할 때 실제로 음성으로 빛이 있으라라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 12조에서 뭐라고 말했죠? 우리는 성부께서 말씀으로 그래놓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곧 그분의 아드님을 통하여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할 때 그 이르시되라고 말하는 그 말은 귀로 들리는 음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이 내용들에 대한 가르침을 얻는가? 요한복음 1장에서 가르침을 얻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그 그가라고 하는 그 그는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으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전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노래를 부르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기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창조 세계는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시작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있었던 어떤 일을 시작한 결과가 창조물이 아니라는 것,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전혀 새로운 일들을 이루신 일이 바로 창조사역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수립된 것이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고 그것과 이제 관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신앙고백서 12조에서 시작이 됩니다. 영어에 보면 이 12조가 we believe라는 말로 먼저 시작이 돼요. 우리는 믿는다. 왜 우리는 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왜 믿는다라고 진술을 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없고 인간 이성으로 이 창조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고 인간 이성으로 설명한다고 해도 이 모든 전 과정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진술하는 바대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압니다. 어느 누구도 이 우주 만물이 지어지는 상황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건데 아마 천국에 가서 영화관이 있다면 그 영화가 아마 그 창조 때 그 모습을 상영하는 그런 영화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 이성으로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인간의 경험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인간이 연구하는 모든 연구의 내용들은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가시광선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은 실체죠. 그러나 하나님 그분은 물론 그분이 실체이긴 하지만 인간의 어떤 감각으로 감각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 파악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순수 이성 영역 안에서 하나님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과 인간의 순수 이성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안에 존재하시는 정도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안에서 찾아보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흔히 하나님을 전적 타자라 그렇게 말하죠. 전적 타자. 완전히 우리 바깥에 계신 분이다. 물론 그분이 성육신하신 것은 사실이죠. 자, 이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고 12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각각의 피조물에 그 존재와 형태와 모양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도록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창조주를 섬기도록 특별한 과업과 기능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목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 뭘 하기 위해서 지었느냐?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라고 말하면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 골로새서 1장에서 그는 성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사실 지금 우리 예배당 공간 안에 그 어떤 물건도 우리를 위해서 만들지 않은 물건이었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다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 놓지 않는 물건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그렇다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구속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구속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속이에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타락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죠. 따라서 구원받은 신자가 된다라는 말은 이제는 이기주의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사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된다 그 말이죠. 이런 일이 날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계획이 완성된 상태를 표시하는 계시록 4장 11절에 24장로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지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아나이다 라고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국에 가면 천국이 뭔가 또 이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모든 피조물이 기여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는 바로 그 형태가 바로 천국인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각 존재와 형태와 모양에 맞게 지으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독수리가 10층 높이 정도 발코니에서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를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 개미의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10층에서 개미가 움직이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리고 북극곰은 20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바다 표범의 냄새를 맡고 이동합니다. 20km나 떨어져 있는데. 그리고 큰 그 뒷부리 도요새라는 이 새는 알래스카에서부터 호주까지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11,000km를 비행해서 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면서 때로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레이더가 딱 거기에 맞춰져 있어서 그것까지 이동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각 피조물들을 각 모양에 맞게 창조하였습니다. 가장 최선의 형태로 지으신 것이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습니까? 각 피조물에게 그 존재와 형태와 모양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단 한마디라 창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모양과 형태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주셨다고 말하는가 하면 특별한 과업과 기능을 주셨다. 특별한 형태와 모양, 특별한 과업과 기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다.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혜롭게 지으신 의도와 목적은 적어도 인생은 생물학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죠. 그저 먹고 사는 존재, 그저 입에 풀 칠해나는 존재, 유한한 인생이지만 그저 좀 떵떵거리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정도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때에 맞게 각 모양과 형태에 맞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에 대해서 12조에서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존과 섭리하시는 이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하나님의 섭리 사역을 제2창조라 그래요. 여러분들 건물을 지을 때도 상당한 비용이 투자됩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 계속 유지되는 데에도 상당한 비용이 투자돼요. 저희 교회당도 관리비, 경상비에서 관리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와 동일한 버금가는 그런 능력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혀 이상 없이 유지되고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불평해서는 안 돼요. 물론 때로 왜 하나님께서 모기를 만드셨을까? 사람을 괴롭게 하는 모기를 왜 만드셨을까? 또 왜 이렇게 징그러운 뱀을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실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때로 뱀과 모기를 볼 때 하나님께서 처음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때도 저런 모습이었을까? 라는 질문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만큼은 틀림없고 또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 아닙니까? 그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세계죠. 창조 전에도 그랬을까? 그러니까 타락 전에도 그랬을까? 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맡기신 의무는 온 우주 만물을 잘 다스리고 정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신 목적이죠. 그러면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기대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타락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런 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타락하고 난 다음에도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잘 다스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8편에서 하늘과 천사,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과 바다의 창조물들, 바람과 산들, 나무, 땅 위의 동물들, 그리고 모든 사람과 창조물들을 향해서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분을 찬송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전제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창조주가 누구신지를 알아보셔야 돼요, 먼저. 그렇죠.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남의 집에 가서 냉장고 막 열고 함부로 그냥 안방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주인의 허락을 받지요. 소유주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이지요. 내 생명이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쓸 수 있으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요.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주인의 의도와 뜻에 맞게 우리의 생명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또 온 우주 만물도 그렇게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런 가르침을 받은 신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자세와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2조에서 또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천사의 존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면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사실은 악의 기원을 설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악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도대체 악이 어디로부터 기원되었느냐 하는 이 악의 기원에 대한 질문은 인류 역사 초기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D 4세기 때 아우구스티누스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의 고백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악이 있는 곳은 어디이며 어디로부터이며 어떻게 이리로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 기원이 무엇이며 그 씨앗이 무엇인가? 악은 존재가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왜 두려워하고 피하는가? 만약 우리가 어리석게 두려워하는 것이라면 이 영혼을 어리석게 유혹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두려운 악이 아닌가? 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형성하고 덜 선하라고 명령하신 것에서 뭔가 악한 것이 있지 않은가? 또한 하나님이 아직 손으로 바꾸지 않은 어떤 것이 남은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악의 기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악의 기원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의 기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될 때 보통 인생들이 범하는 하나의 실수가 뭔가 하면 그 악을 자기 안에서 발견하기보다 자기 바깥에서 악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철학도 종교도 보통 악에 대한 책임을 신에게 돌립니다. 하나님께 돌려요. 본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기자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해서 좋았다는 말은 악이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악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악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본능이 있죠? 그래서 잘 되면 누구 탓? 자기 탓. 못 되면 부모 탓입니다. 항상 못 되면 남 탓이에요. 네가 잘못해서, 부모가 잘못해서 항상 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습니다. 물론 악이 발생될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섭리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도덕적 악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물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악의 원인을 창조주에게 미루는 것이 부담스러운 나머지 인간들은 이상한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선한 신과 대립하는 악한 신이 본래부터 있었다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것이 부담스러운 나머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신적 존재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원론의 시작이에요. 시작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는가? 선한 신과 대립하는 악한 신과의 대립의 결투장이 되는 거죠. 그리스 신화 이런 데 읽어보시면 다 그런 식의 세계관을 갖고서 신화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두 신 사이의 싸움의 희생물이 되고 마는 거죠. 이처럼 악의 기원을 어떤 초인적인 존재에다가 돌리게 되어지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할 수 있죠? 바로 그 존재에게 전가할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죄책감을 덜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방식하고 달라요. 성경은 항상 사탄이 우리를 유혹했지만 도덕적인 악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면 그 책임을 다 누구한테 돌리는가 하면 환경,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돌리도록 만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자기 탓이 아니라고 이렇게 자꾸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가볍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접근들을 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마취제를 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몰핀을 놓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런 주장을 누가 했느냐 하면 바로 마니교도들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마니교, 마니라는 사람이 만든 교죠.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주장했던 이 원론적 종교가 바로 마니교입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 불행과 질병과 이별이 있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지혜, 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던 것인데 바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바로 이 마니교 이단에 빠지게 되었죠. 그렇다면 성경은 악에 대한 기원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12장에 보시면 악한 천사에게서 그 기원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본래 선하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 천사를 언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분명하게 계시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천사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욥기 38장 4절에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내가 땅에 욥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욥한테.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죠. 원망불평하는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는 어디 있었느냐. 그런데 38장 7절에 보니까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천사들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그 사실은 이사야에서 6장에 잘 나타나고 있지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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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천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수종들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서를 읽어보시면 천사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복음서를 보시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의 뜻을 수종하는 수종되는 존재로 선한 천사들이 지음받았는데 이 천사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어느 날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내용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베드로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베드로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이후부터 천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선한 일에 원수가 된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의 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사사건건 반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에 대해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하고 하늘의 악한 영이라고 말하고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고 세상을 속이는 자 혹은 악한 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소자, 대적자라는 의미에서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탄이 지금도 어떻게 한다는 걸 해서 교회를 자꾸 미혹하고 신자를 넘어뜨리는 거죠. 그 좋은 예가 사도 베드로에게 나타나잖아요. 신앙고백을 잘 해놓고 주님께서 신앙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주여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죠. 가로 유다도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로 유다의 마음에 넣었다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우리 중에 이런 사단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통 어떤 문제가 있고 영적인 질병이 들어있고 영적인 침체 상태 가운데 빠져 있으면 다른 사람은 저 시험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본인은 사탄에 의해서 지금 유혹을 받아서 지금 이런 상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 누구 탓하지요? 네, 남 탓합니다. 교회 탓하고. 따라서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항상 주의 있게 생각하고 제가 세 가지 성경들에 말씀드렸죠. 사탄이 어디에 역사한다고요? 인간의 이성 안에 역사예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어디에 역사한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이성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지요? 가장 우리답게 역사해서 우리 생각인지 남의 생각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내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 내 생각은 누구 생각인가? 사실은 사탄이 집어넣어준 생각이죠. 사도 베드로에 의하면 자기 생각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생각이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우리 생각을 말씀이라는 거울에 달아보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때가 찬 경륜의 때 그들은 무적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탄의 존재성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된다. 이런 이해를 갖지 않고 지내는 것은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사두계파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고, 선한 신에 대립하는 악한 신을 믿었던 만이교의 오류를 똑같이 범하는 셈이 된다는 거죠. 이런 오류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을 12조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신 귀한 말씀의 가르침을 저희가 마음에 잘 새기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될,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세세한 가르침 가운데서 무지함으로 행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땅히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지, 이런 하나님의 창조 역사 안에서 천사를 어떤 목적으로 주셨고 또 이 세상 악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지, 이 모든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의 도리를 더 깊이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잘못된 세상의 모든 힘겨운 싸움들을 믿음으로 지혜롭게 헤쳐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